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존전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음으로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가 이제 거듭난 자니까, 새로 태어난 것이니까 그때부터는 새로 태어난 자로서 새 피조물로서의 삶이 이 땅에서 요구당합니다. 그 요구당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로 인해서 우리가 그 요구당하는 그런 요구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새로운 법칙을 가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자연인으로서 태어나서 살았던 그 모든 법칙이 우리에게서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법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그 소욕, 육체의 소욕이나 사람들의 그 말들, 세상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 새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법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근데 사실 그 새로운 법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법이기도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그 범죄했던 우리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명령을 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세워주시고 또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우리가 요구당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은 마음을 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세워주시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고 우리의 구원이 그렇고 우리의 성결한 삶이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력과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요. 하기 싫은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벌써 하고 싶다든지 싫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좇아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잣대와 가치관, 그 모든 것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앞에서의 그 예 하는 순종함,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고 성령님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거는요, 결국 우리 안에 내 멋대로 살게끔 물들어져 있는 그런 옛 것들을 버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누구에게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살리시는 손길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손길입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사생하여,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고,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친다 그랬는데, 그것 육체를 치는 그러한 치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모든 것, 복음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 나에게서 제하여 주시고 나에게서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자기가 자기 육체를 막 때리는 그러한 그 고행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징계가 내게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해주세요를 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병자고 우리가 많이 더럽고 하는데 스스로 씻지 못하고 스스로 뭐를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새 팔이랑 등이 많이 아프니까 등에다가 약을 바르든지 뭐를 파스를 붙이든지 뭘 하려 그러면 제 손이 닿지를 않으면 어떡해. 누군가에게 그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뒤에 이렇게 자크가 있는 그 옷을 입지 못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올릴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입을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어요. 이제 그러한 식의 우리가 못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릴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치우친 거, 병든 거, 상한 거, 더러운 거, 수정해야 될 거 우리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안다 해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진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고쳐주세요까지도 그분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면 뭐예요? 이미 고쳐주신 것이요. 그리고 새롭게 거룩하게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법칙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스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사는, 순종해서 사는 그것을 거스리는 그 옛것들, 우리의 원함, 우리의 소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서 자꾸 버려져야 되고 제해져야 되는 그 작업을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제 뭐예요? 안심하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고 성령님 쫓아 사는 데에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면은 점점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자원함이 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심을 체험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없고 놀라움이 없어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저 꽃을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가 실체로 내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 또 내게 늘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또 나를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가르쳐 주시고 훈계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매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와 동행함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교훈하고 훈계하며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 치우친 것들을 수정하고 의로 살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산다는 것은 내 의를 다 불의로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선이 없대 하나도 없고 의가 없다는 것을 삶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깨달으며 고백하며 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고 튼튼하게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성경에는 징계라고도 나와 있고 연단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은 그러한 연단받은 사람들은 뭐하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제 하나님 관계에서 올바로 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지체 관계로 갑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돌봐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될 때 굉장한 그 머뭇거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머뭇거림이 전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소리를 듣고 나서 베드로는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서 그 동굴 속으로 가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또 물어봐, 그 이제 바닷가에 나타나실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함을 고백하게끔 예수님이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한테 면목 없는 거 잘못한 것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부활했다 하니까 보고 싶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 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무조건 보고 싶은 거고 무조건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피하려고 하는 것은 내 의의가 더 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강하냐 아니면 내 의의가 더 강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공로 세우고 내가 착하게 잘 살아야지만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그 사랑과 의뢰함, 신뢰함이 자기 잘못한 것, 자기 죄를 그 순간에 잊어버릴 만큼, 뛰어갈 만큼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감정, 그의 마음이 그러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베드로처럼 면목 없는 짓을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조치라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워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뭐를 할 수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택하신 것에 대한 의뢰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무 경건함이 없을지라도 오직 그냥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심에 대해서 의뢰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결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4장에 있듯이 우리가 그냥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경건함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 없고 죄인이고 연약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우리를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냥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하라고 명령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이지 우리 행위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어떻게 말씀 전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그러한 것을 해요? 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나로서는 못하고 나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할 자격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이 그 가까이 계실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멀리 가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대하면요.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가면 정말 내가 비춰질 때 우리는 참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하늘과 땅 사이로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해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늘에 가서 만날까? 안 됩니다, 그건. 그런데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직책이고 그리고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해주신 그거예요. 화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 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우리가 걷지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가서 만나야지요. 그 아이는 걷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늘을 못 갑니다. 하늘을 못 오릅니다. 갈 길도 모르고 갈 힘도 없고 갈 자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예 우리 안에 그냥 둘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와 이렇게 손붙잡고 가서 내가 손을 놓으면 그분을 놓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언제든지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서 나는 맘대로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는 일도 없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 맡기신 직책 그리고 주신 말씀 그것은 다 화목해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이라는 것은 지금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떠한 싸움이 있는 갈등이 있는 그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 화목하고 있으면 우리가 화목해하는 역할도 필요하고 화목해하는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계속적으로 반목하고 있고 비교 경쟁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목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언제든지 화목하라요. 어디서든지 화목하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에서 어떠한 때든지 화목하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딸들들은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떠한 사역자들에게만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리고 역할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추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누가 가니까 좋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좋추라는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대로 따라하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냥 하라가 아니라 좋추라 하는 거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함도 화평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는 일은 뭐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남하고 경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사람과의 담과 그리고 어떠한 잣대를 가져서 계급을 갖고, 뭐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 덜 좋아하는 사람, 나 중심으로 더 가까운 사람, 먼 사람 하면서의 그 모든 우리의 헤아린과 우리를 중심으로 한 관계와 그 벽을 다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을 깨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군가를 관용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물론 가장 큰 방해입니다. 우리는요, 낯익으면 다 친해요.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엎어져서 잘합니다. 아마 인정 있고 뭐든지 베풀어주고 대접자라고요. 참 잘해요. 근데 딱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한테는 얼마나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아니 그리고 막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밖에 나가면은 뭐야,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특히 소수민족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업수여기고 무례하게 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조그만 나라의 소수민족인데, 우리는 맨날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주 이 세상의 중심이요, 이 세상에 뭐 해가 돋는 나라예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도 해가 돋는 나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거기도 뭐예요? 자기 나라의 중심에 그 자기 나라에 관한 신문의 그 모든 그 기사가 보면은 정말 자기들이 해돋는 나라고 자기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지금 화목하기, 화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 모든 것을 다 깨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님은 어느 나라의 성령님이 아니고, 어느 누구의 성령님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의 성령님도 아니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하다못해 모든 자연의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요, 모든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심처럼 우리도 대해야지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반하는 것, 그것을 거스리는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입니다. 저는요,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되게 낯선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그 옆에 앉은 사람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언어가 통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 어떡해요? 많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우린 왜 낯선 사람인데 긴장을 해요? 그게 그만큼 성령님은 긴장 안 할 텐데, 제가 성령님 조차 다닌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면은 긴장하고, 모르는 곳이면 긴장하고, 그리고 처음 가는 곳 그러한 곳에서는 가기 전부터 긴장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민 와서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때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숨이 달라져요. 그 미국에서 긴장하고 살던 것이 일본에 가면 확 풀어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가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았어요. 정말 누군가가 나한테 말만 물어봐 볼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옆에 가는 것도 어렵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전날부터 병원을 가야 돼 뭐를 사야 돼 학교를 가야 돼 뭐를 해야 되면 그것이 그 전날부터 긴장이 되고요. 그것을 생각한 날부터 사실 고민거리인 거예요. 그것이 아무 이유도 아닌 내가 익숙지 않다 내가 낯설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도 주님 의지해서 살고 주님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그 주님 계신 거는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숨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입니다. 제가 소심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모두와 화평함이 가능하냐.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해쳐도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낯설어도 내가 저 사람 사랑하리라는 그 사람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해를 끼치게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장받지 않으면 우린 긴장하게 돼 있고요. 겁나게 돼 있고 조금이라도 간격을 두게 돼 있습니다. 화평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에요. 화평하고 쉽지가 않고요. 나 혼자 이렇게 저기 하나님이라는 껍질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껍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조개껍질처럼 사람하고 나를 가르는 분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분이거든요. 참 하나님과 제가 너무나 다릅니다. 거룩함 좇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세속적인 거를 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에 물든 거. 가장 많이 물든 것은 우리들의 그 가치관입니다. 언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다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 경건이라는 거, 거룩이라는 거, 화평이라는 거, 지금 기쁨이라는 거, 그 모든 거가 우리가 세상에서 익혀진 그러한 선입관을 갖고 그러한 개념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요, 진짜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순전하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본 일도 없고 체험한 일도 없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는 그 단어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그걸 한국말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외국어를 배우려고 그러면 나중에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외국어를 배울 때 한국말로 일일이 단어를 번역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말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 말의 문화와 그 말에 익숙해서 그 말이 내게 말하자면 생활로 실체로 와야 그 말이 실질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다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단어는 생각하고 우리가 한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지 그것이 그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해요. 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것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인격체고 말씀이 행동이고 말씀이 이루어짐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로서는 뭐야? 내가 말이라는 그 개념을 이 세상에서 가진 걸 없애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믿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체험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심은 사랑하게 하심으로만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짐으로써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것을 열매로 증거해야지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가 살아계시다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가 나를 통해서 행동으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그것이 체험이고 그것이 증거고 그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그것을 좇으라. 왜 아까 좇으라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성령의 하심이요 성령 자신이시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 앞에 서셔야 우리는 좇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좇으려면요 나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나의 소욕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스리죠. 완전히 반대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매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반드시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좇으려면 반드시 그분의 뒤에 서서 뒤떨어지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고 딴 길 가지도 않고 거기에서 눈을 맞춰가면서 계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발 스피드를 맞춰서 그 길을 그냥 오른쪽 왼쪽 앞 뒤 상관없어요. 그냥 좇혀서 가는 거예요. 그게 좇으라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주를 본다. 그것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본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인다. 보게 한다. 똑같습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체험하고 내가 체험하는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계심은 열매로는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은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그거를 본다, 안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왜요? 보이게 하시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릇이 우리들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들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서 우리가 투명해지면 그 보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인생이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를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나타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봅니다. 만민이 보게 하소서. 그럼 보이게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요. 근데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남 안에 있는 주님은 보는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못 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사실은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주님을 볼 수가 없지요. 주님은 어디 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 자연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사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여길 가고 저길 가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만나요. 그것이 지금 성령을 쫓는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할지라도, 암흑 같을지라도,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치우치고 아무리 세속적인 것으로서 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으로 가득할지라도 그 속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것 때문에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제 이럴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돌아보아라. 너의 주위의 사람 지체들을 돌아보아라. 어린 사람은 어립니다.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어리다는 거예요.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만 홀로 예수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합해서 뭐예요? 그 한 몸을 이루지요. 제가 어제 그 펭귄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펭귄이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이 깰 때까지 그 엄마 펭귄, 아빠 펭귄이 몇 달씩 그 눈보라 속에서 그 알을 요 발 위에다가 놓고 얼음에다 놓으면은 그대로 얼으니까요. 발 위에다 놓고 움직이지 않고 몇 달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가서 몇십일 동안 가가지고 물에 가서 그 먹이를 먹고 돌아오면은 이제 아빠랑 바꿔가지고서 그렇게 다시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알이 새끼가 태어나도 새끼가 또 그 발 위에서 자랍니다. 계속. 왜냐하면 추위를 새끼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계속되는 것이 그 펭귄들의 뭐예요? 일대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샌디에고 그 시월드에 가가지고 펭귄을 봤어요. 근데 밖에서 자라는 펭귄들도 있지요. 그렇게 춥지 않은 데서 자라는 조그만 펭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추운 데서 자라는 펭귄도 그 동물원, 아, 저기 시월드 안에 있는데요. 제가 그 시월드 안에서 펭귄들이 몇 종류가 있는 거를 봤는데 그 얼음 속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컴컴한 곳에 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렇게 생각한 일이 있어요. 이 펭귄들은 이렇게 편한 자리에 눈보라도 없이 만들어 있어 갇혀 있어서 이게 지금 보호를 받는 건가, 이들을 지금 우리가 학대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똑같은 그 종류의 펭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동물원에서 태어났다면 그 펭귄은 아마 절대로 견디지 못할 거고 자기 자식을 낳아도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를 그가 알지를 못하리라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숭이가 태어나서 그 엄마에게서 떼어버리면요, 그 엄마에게서 떨어져 자란 원숭이가 나중에 자식을 낳았을 때요,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 돌볼 줄을 모른대요. 그것처럼 그 펭귄이 그 남극에서 태어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보기에도 딱한 그러한 인내와 그 혹경을 이겨냈기 때문에 또 자녀들도 자연히 그렇게 하지. 만약에 저 시월드 같은 데서 태어나서 사람들이 먹이주고 바람 하나 없이 그냥 그러한 곳에서 쭉 살던 펭귄은 아마 자식을 낳아도 그렇게 올려놓고 그런 짓을 절대로 안 하리라 생각을 하면 그게 지금 뭐예요? 생태계를 다 바꿔버린 거죠. 우리 크리스천이요, 성령을 좇아서 사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식으로 살고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인데 뭐예요? 꼭 시월드에서 그러한 그 갖추어진 세상적으로 갖추어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냥 남보이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좇아서 살고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사는 것에는 아주 전혀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남한테 잘 보이고 남한테 칭찬받고 남한테 박수 받는 것만 우리가 거기에서도 누가 더 잘하나 사실 할 일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 눈보라 속에서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그 뭐야 새끼가 깐 다음에 이제 새가 와서 먹으려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도 얼어 잘못해가지고서 그 얼어 죽는 그러한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미가 그렇게 슬피 울어요. 슬피 울다가 자꾸 찍어보고 하고서 슬피 울다가 그 뭐라 그럴까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새끼들을 자기 새끼를 가지려고 자기 발위에다 올려놓으려고 막 싸워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막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을 내 것 내 양 네 양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 화평케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새 속에서 세상에게 못 박히고 세상이 내게 못 박힌 그러한 새로운 삶을 성령을 좇아서 살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일들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리고 미숙화되는 건 뭐예요? 세상에 물든 것이 많고 그리고 자기식으로 살든 자기 중심으로 살던 게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 그 시월드 동물원 속 수족관에 있던 펭귄을 남극에다 놓고 살릴 이제 새로운 법칙으로 살아라. 그게 원래의 법칙인데 그대로 살아라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라 생각해요. 전혀 다른 시기인 거예요. 삶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자기가 어른이 되면 그 다음에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우는 것처럼. 근데 제가 그 전에 펭귄 그 영화를 본 게 그 다큐멘터리를 본 거는 저 페루에서 어떤 떨어진 그 섬에 완전히 펭귄들만 사는 섬이 있어요.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펭귄들이 너무 거기 많아서. 그런데 그 펭귄들은 거기는 더 춥지가 않아요. 이렇게 높은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맨날 다이빙하는 그러한 펭귄 떼들인데 그 펭귄들의 무리들은요 또 엄마 아빠가 없거나 뭐 해도 그 유치원처럼 보육원처럼 그 어른 펭귄들 무리가 같이 새끼들을 키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 그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참 동물 세계를 봐도 우리가 배우고 훌륭하고 우리보다 낫다고 보여지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 알을 품는 인내, 새끼를 품는 인내, 그 빗바람 속에, 눈보라 속에서 그렇게 얼어가면서 그런 그 인내가 우리 사람에게는 자식 사랑해서 뭐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한다 그러면서 사실 그 가만히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는 참 없는 것 같아요. 귀 흔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뭔가 좌지우지 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그러지 그 품고 있는 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한 대 내놓는 일이 없고 우리를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끼들이 먹이가 없잖아요. 눈보라 그 치는 그 완전히 얼음 벌판선에서. 그럼 아버지나 엄마 맵, 아버지가 그 40일인가 걸려서 그 바닷가에 가서 그 먹고 와요. 그러면은 입을 벌려가지고 새끼들이 그 입 속에서 그 먹을 것을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뭐를 뱉어내주는 것 같아요. 참 살게끔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눈보라 속에 있어서 절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서 살 수 있는 법을 주셨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모든 자연계를 보면 그렇잖아요. 바닷속에서도 공중에서도 그리고 산에서도 들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이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달씩 안 먹어도 되고 또 그 먹이를 그거 먹어도 되게끔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그 추위에도 견디게 해주시고요. 또 서로가 합해서 살게도 해주시고 도우며 살게도 동물 세계에서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살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라. 여기 너희는 돌아보라 하는 것이 내 공치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몸 돌보듯이 지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매일매일 세포가 새로 생겨도 그게 몸 안에 같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세포가 점점 많이 줄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줄어가는 거 아니에요. 늙어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생성되어 갑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성되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앞서간 그러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양들을,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먹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돌아보래요. 뭘 돌아봐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나. 계속적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없나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뿌리는 우리가 짐지고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가지고 생긴 여러가지 썩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 걱정할 것뿐 아니라 나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는 그런 광박관념들, 그러한 우리들의 헤아림 비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짐이 되고 우리들의 쓴뿌리가 됩니다. 쓴뿌리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잣대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성경은 우리 보고 아예 헤아리지를 마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비판하지 마르라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들이 소꿉장난할 때 이렇게 눈금을 그려가지고 너희들이 그걸 갖고 저울처럼 잣대처럼 하지 않냐. 그럼 그 소꿉장난하는 안에서는 그게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는. 그러나 그것이 옳다. 그것이 진리라라고 너희들은 하지 않지 않냐. 우리의 세상에 가진 내 잣대라는 건 내가 눈금 그린 거거든요. 사람이 눈금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놀 때, 우리끼리 살 때, 우리끼리 지금 있는 요 범위 안에서는 그게 통용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제가 별로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별로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사는 동안에 제가 사는 그 나라들, 제가 그 만난 사람들의 그 어떠한 그룹그룹에 따라서 얼마나 가치관이 다른지 몰라요. 한국에서 아주 골똘하게 이렇다 하는 것이 딴 데서는 아무렇지도 않고요. 또 딴 데서는 당연히 이래야 돼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고요. 너무나 지금 같은 세대에 같은 지구 위에서 사는데 아니요? 우리 같은 나라에서 같은 민족끼리도 얼마나 집안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 음식 맛있는 것도 다르고요. 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다 달라요. 우리 집 애들 같으면은 뭐 공부를 하라 그래요. 좋은 학교를 가라 그래요. 우리가 학교 애들 숙제를 생각을 해요. 학교를 꼭 가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국에서 그 말 했다가는 너가 부모냐 소리 들어요. 그래도 부모냐, 그래도 부모가 해야지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아마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래 그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아이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르죠. 아, 애 공부 잘해서 나쁜 부모가 어디 있으며 애가 착해서 싫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 애를 사랑하는 데에 그것이 조건되지 아니하고 내 애를 내가 이렇게 관계하는 데에 그것이 조건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거나 그랬을 때 너도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어려워하지 마 하지 너는 잘해야 돼 하고서 우리가 앞에서 끌고 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헤아림, 우리의 그러한 자기의가 어떻게 하냐,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들들 볶는 게 아니고 나의 완벽주의가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럽게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 세대 때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이 땅에 많이 배출합니다. 기적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인정시키게 하면서 그들이 가진 그러한 삶, 그들이 가진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하고 다른 거예요. 세속적이고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화평함이 없는 거. 우리가 남보다 나아야 된다 얘기. 내가 남보다 나아서 좋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제일 처음에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과 여자들이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리고 애굽군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 하면서 그거를 막 좋아한다 그랬어요. 계속 그 이스라엘의 찬양 속에는 적이 잘못된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적이라는 게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민족의 어떠한 사람들이지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린 혈육간에 지금 혈과 육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지금 초청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려고, 그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지금 파송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애굽군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좋습니다 하고서 찬양을 한다면 우리가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본받아야지.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성령에 우리가 쫓아가야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빠진 그 애굽군을 기뻐했던 그러한 식의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면은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한 고집밖에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뭐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도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돌 던질 아무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의로운 것도 없고 더 나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들을 뒤쫓지는 말아야지요.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거지요. 또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가 지금 뭔가를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 귀한 것, 하늘의 것을 맞바꾸치는 그러한 망령된 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라. 자, 자기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옆에도 그런 사람 없는가를 신경 써서 돌봐줘라예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려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린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벌써 우리가 하나님에게 품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버려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누릴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똑같고 성령님이 똑같고 은혜가 똑같고 사랑이 똑같습니다. 근데 왜 많이 누리는 자와 적게 누리는 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차이는 이것뿐이에요. 자기 안에 지금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거 또 자기 헤아림을 갖고 자기의 그 어떠한 식으로 사는 거 그리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우리가 어떠한 그 우선순위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어떠한 지금 눈앞에 있는 필요를 맞바꾸는 얘기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려 해도 벌써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있는 축복을 우리는 그게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다시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아직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고 오늘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그 시간에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놓쳐버린 거예요. 그 지나간 시간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하늘에 그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거를 뭐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눈물 흘려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서 가진 상처와 실의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많고 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리되어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연단받아야 될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름길을 가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일부러 돌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죄지라고 그런 거 아니고 많이 용서해 줄 테니까 많이 죄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분명히 죄가 큰 것에 은혜가 크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비춤받아서의 일이지 우리 보고 일부러 죄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세상에 세속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파송을 받았어도 세속적이 되라고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우린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라고 파송받은 세상하고 성분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땅에 묻혀도 똑같이 돌이고 흙이면 어떻게 그냥 땅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한 알이 묻혀지면은 씨가 묻혀지는 거예요. 씨가 묻혀지면은 뿌리가 나고 싹이 나도 흙이 아무리 합해봤자 흙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생활 아니지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행하시고 나타나심이 드러나는 생활이라는 것. 우리는 나 하나 신앙으로 살아서 내가 누리고 내가 복되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부터 가지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고 세상에 보여주기 이전에 우리는 지체들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요 어디서 나타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 되면서 하나님은 영광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심이 어떻게 징계하시고 또 연단하시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고쳐주겠다고 대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뢰하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날까지 하심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 때 우리는 지금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것에 의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조차 살아. 정말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고 모든 것의 거룩함을 조차 사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면 되지 않아요. 또 오히려 자기를 살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조차 행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저를 섬긴 같이 섬기는 그 삶이 하루하루에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행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